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난방비, 버스비, 서민의 술, 소주까지 오를 거란 전망에 소비자들이 위축되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결국 정부가 실태조사에 나섰습니다. 사실상 소주값 인상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정희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주 6천 원 시대가 도래한다는 것은 우리 서민들, 직장인들한테는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되고 위축되는 그런 단적인 사례인데
국민들께서 정말 가까이 즐겨하는 그런 물품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은 당국의 노력 또 정책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각계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소주값이 오를 거란 전망이 자꾸 커지자 정부가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류업계의 소주값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업계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긴밀히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민물가 때문에 하니까 주류업계하고 소통은 평소보다 몇 배 더 많이 하고 있는 건 맞아요. 원가 절감을 할 부분들은 없는지 또 우리가 또 도와줘서 조금 더 보탬이 되는 게 없는지 이제 좀 노력을 같이 하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는 주류업체의 수익 상황 등을 점검해 과도한 수익을 내는 건 아닌지 검토할 계획입니다. 주류업계의 독과점 구조가 가격 인상을 부채질하는 건 아닌지도 살필 방침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문제가 감지된다면 더 많은 경쟁사가 들어오도록 유도해 가격 경쟁을 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정부가 소주값 인상에 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움직임에 주류업계는 가격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뭐 안 올린다 확정이 아니라 저희도 아직 뭐 내부적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방비와 대중교통 요금 인상 논란에 이어 소주값까지 물가를 잡아야 하는 정부의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정희윤입니다.
이렇게 정부가 직접 나선 건 그만큼 소주값에 시민들의 반응이 민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출고가는 10원 단위로 오르는데 식당 판매 가격은 1,000원씩 뛰다 보니 불만이 큰 건데요. 우리가 알고 싶은 생활경제에서 6,000원 소주 가격을 분석해봤습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소주 한 병에 맥주 한 병. 요즘 식당에서 소맥 사 먹을 때 이 만 원으론 부족한 곳이 많은데요. 그런데 술 가격도 가게마다 차이가 큽니다.
서울 창동의 이 닭 한 마리 가게 소주값은 3,000원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초까지는 2,000원만 받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단골이 많아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별 홍보 없이 다 이렇게 저희 집에 와서 맛있게 잡숴주시고 저문을 밀고 들어오는 그 우리 집 손님한테 그대로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반면 서울 외식업소 소주 한 병 평균 가격은 약 5,000원. 물가 비싼 서울 강남 일대에선 이미 6,000원씩 받는 가게가 많습니다. 만 원이 넘는 곳도 있는데 지난해 초 소주 회사들이 출고 가격을 60원에서 80원가량 올리자 판매가를 1,000원씩 올린 가게가 적지 않습니다.
10배 정도 올리는 거는 좀 과도하지 않나.
그래서 병에 6,000원인 소주 가격을 뜯어봤습니다. 원가는 대략 550원. 여기에 세금이 붙어 약 1,200원에 출고됩니다. 도매상이 물류비와 인건비 마진 400원을 더해 식당에 공급하는 가격은 약 1,600원. 남는 4,400원가량이 가게 몫입니다. 가게 주인들은 고물가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임대료, 공공요금, 인건비 다 올라가는데 그거를 이제 뽑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음식값을 갑자기 또 막 올리자니 손님들 반발이 있고.
그리고 술에도 조금씩 같이 녹일 수밖에 없었던.
술을 팔아야지 우리가 이거 조금 돌아가는 편이거든요.
주 메뉴인 음식 가격을 계속 올릴 수가 없어서 가격 인상분을 결국 술값에 나눠 지우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로 창업을 미뤄오던 고급 음식점들이 지난해 줄지어 문을 열면서 소주값 상승을 이끌었단 분석도 있습니다. 한 빅데이터 기업이 월별 소주값 추이를 분석했더니 코로나 방역 조치가 해제된 지난해 3월을 기점으로 인상폭이 가팔라졌습니다.
오마카세를 비롯한 약간 고급 음식점들이 2022년 3월경에 많이 나타났어요. 7,000원, 8,000원, 뭐 6,000원 이런 가격대의 소주를 팔기 시작하니까 따라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지만 시민들은 이런 상황이 달갑지 않습니다.
인건비 빼고 또 다 올랐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천 원은 좀 저는 소비자께서는 굉장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술 마시거나 뭐 집에서 따로 먹거나.
JTBC 송재입니다.
신임 국가수사본부장에서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를 두고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자녀 문제라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민간인 사찰 수준까지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공직자 인사검증을 민간인 사찰과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최승기 기자입니다.
대통령실은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녀 문제여서 인사검증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공개된 정보, 그리고 합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정보, 그리고 세평 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자녀와 관련된 문제이다 보니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후보자 자녀의 학교 생활기록부 등은 인사검증에 쓰이는 공적 자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어 전 정부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민간인 사찰 논란이 있었다면서 검증을 위해 무리하게 자료를 수집하진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공직자 인사검증을 민간인 사찰과 비교하는 게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사퇴를 끝날 일이 아니라면서 책임자 징계와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부모가 그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막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으로 앉히려고 했던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장관, 진심으로 국민한테 사과부터 해야 될 겁니다.
민주당은 법무부 아래 인사검증단을 계속 두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인사검증단을 인사혁신처에 두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에도 검색만 해도 나오는 언론 보도조차 잡아내지 못한 명백한 검증 실패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그 원인으로 검찰 출신들이 장악한 인사라인, 즉 자기 식구들을 검증하다 보니 기본적인 검증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지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음지에서 진행되어 온 인사검증을 양지로 끌어올렸다고 자평했습니다.
인사검증이라는 업무 영역이 국회에서의 질문을 받게 되고 감사원의 감사에 대상되고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질문받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과 관련해선 법무부는 오늘도 제대로 된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정순신 변호사를 법무부가 인사검증했는지 여부도 확인해 줄 수 없고 밝힐 입장도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검찰 출신이 장악한 인사라인이 이번 검증 실패의 주된 원인으로 꼽힙니다. 먼저 대통령실은 대검찰청 사무국장 출신 복두규 인사기획관과 검사 출신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인사 업무를 총괄하고 검사 출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인사검증을 총괄합니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혁신처 공무원 출신을 단장에 앉혔지만 공직 후보자의 사회 분야 세평을 수집하는 일 담당관이 검사 출신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학폭 대응 논란을 일 담당관실이 포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 변호사를 추천한 경찰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정 변호사를 이미 대통령실이 내정한 후보라 여기고 추천 단계에서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들이 나옵니다. 정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한 책임론까지 불거져 국가수사본부장 공석 사태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JTBC 연지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처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면서도 막판 이탈표 단속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은 양심과 소신으로 표결하라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내일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부결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적 제거를 위한 악의적 범죄 행위이자 사법사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범죄 이미지 뒤집어 씌우기에만 혈안이 되어 아니면 말고시게 터무니없는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방탄국회란 비판에 대해서도 불체포특권이 권력의 탄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체포동의안 부결이야말로 국회의 책무라며 단일 대우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모습입니다. 실제 민주당이 과반이 석인 169석을 확보한 만큼 체포동의안 자체는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당내에선 이른바 이탈표 규모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지난해 말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당시 나왔던 161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에 민주당의 운명이 달려있다며 가결을 압박했습니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면 역사는 누가 국민 앞에 비굴했는지 그리고 누가 불의의 눈을 감았는지를 똑똑히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의 근거에 표결에 임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정치부 취재기자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전망 등에 관해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석승 기자, 앞서 저희가 봤는데 일단 내일 표결에 대해서 민주당은 압도적 부결을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변수는 없습니까?
네, 당내 이탈표가 나오더라도 한 자릿수에 그칠 거라는 게 민주당의 예상인데요. 변수가 있다면 내일 표결이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누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알 수 없는 건데요. 부결이 되더라도 두 자릿수 이탈표가 나오는 아슬아슬한 부결이 나올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내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잖아요. 뭐 특히 아직 수사 중인 백현동 사건이나 쌍방울 관련 사건 등으로 이른바 쪼개기 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네, 일단 당 지도부는 현재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 관련 검찰 수사를 모두 묶어서 야당 탄압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더라도 당연히 부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관건은 비이재명계 의원들입니다. 이번 표결을 앞두고 상당수 비이재명계 의원들도 단일 대우를 강조하면서 부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를 보면 이번만, 그러니까 이번 표결에 한해서만 부결에 찬성한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다는 건데요. 최근 조응천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결을 시키되 대표에게 결단을 요구하자는 그룹이 있다. 또 이런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당이 계속 이재명 대표 수사 대응에만 집중하는 듯한 이 모양새로 비춰지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 이것도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민주당의 당헌 80조, 요거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시킨다는 규정인데 검찰이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게 되면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거든요.
네, 우선 민주당 당헌 80조 1항부터 한번 보시죠. 자, 사무총장은 이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놓고 이재명 대표도 만약에 기소가 되면 당직이 정지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당내에선 이 대표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정적직을 위한 야당 탄압, 그 다음에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 그 사망에 의해서 이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80조 사망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망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일종의 예외 규정을 추가해 놓은 건데요. 이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된다면 달리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정치 탄압의 이 상황이기 때문에 기소가 되더라도 당직 정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일 표결 처리도 그렇고 향후의 일정도 한번 챙겨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석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통계로 말한 뉴스 퍼센트 시간입니다. 지난 화요일 동성 배우자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란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판결을 뒤집고 나온 결과라 성소수자들에게 더 의미 있는 소식일 텐데요. 하지만 정작 우리 사회가 이들을 바라보는 인식은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안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소수자 관련해서 저희가 주목한 퍼센트는요. 바로 57%입니다. 지난 2020년에 실시한 조사에서 우리나라 국민 가운데 동성애자를 어떤 관계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한 비중입니다. 이 전과자에 대해서는 69.4%인 것과 비교해도 이들에 대한 거리감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성소수자에 대한 각국 통계를 살펴보니까요. 미국이 7.1%, 영국 3.2%, 그리고 캐나다는 4%가량을 자국 내 성소수자로 집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앞서 거리감에서 보여주듯 아직 이들에 대한 공식 통계조차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의미 있는 판결 하나가 나왔습니다. 소득이 없는 동성 배우자에게도 다른 부부와 같은 건강보험상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란 겁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지만 1심을 뒤집은 결과였습니다.
혼인이 됨으로써 혼인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보장받는 권리가 1,000개 정도 돼요. 근데 그 1,000개 권리 중에 지금 딱 하나가 된 거죠. 피부양자라는. 딱 하나가 된 것이고 아직 할 게 한 999개 남아있는.
함께 살고 있지만 가족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성소수자들은 특히 의료기관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병원에서 가족이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 동의를 못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관련된 내용을 고지해 주지 않는다든가 심지어 이제 면회가 거부되기도 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 아프고 정말 힘들어하는데 내가 옆에 지킬 수 없다는.
상속도 불가능하다 보니 함께 살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집에서 쫓겨나는 위기에 놓이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해외에선 지난 2001년 네덜란드를 기점으로 올해까지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34개국 이외에도 동성 커플의 일부 법적 권한을 인정해주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먼저 옆 나라 일본에선 일부 지자체에서 파트너십 제도를 통해 병원에서 동성 배우자의 지위를 가족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이탈리아에선 더 나아가 시민 결합으로 성소수자 부부 간 상속과 비혼 출산이나 해외 입양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24년 전에 만든 팍스란 시민연대 계약을 맺으면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법적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흥미로운 건 성소수자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오히려 이성 커플이 이 제도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법적 권한을 넓히고 더 나아가 혈연으로 맺어져야만 정상 가족이란 우리 사회의 고정관념도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적 가족이라는 게 저는 되게 진짜 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동성 커플이나 결합 같은 경우에는 책임을 지고 싶어도 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나라의 동성애 관용도는 OECD 국가 가운데 튀르키예 다음으로 낮고 OECD 평균에도 절반 수준에 그칩니다.
원숭이 조청 사건 일어났을 때 직장 동료들이 뭐 다 잡아 죽여야 된다. 제가 바라는 거는 정말 평범하게 살고 싶거든요. 그리고 그냥 법적 제도에서 배제되지 않고 누릴 수 있는 건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이번 판결문의 한 문장입니다. 누구나 될 수 있는 소수자를 배려하는 길이 결국 우리 모두를 위한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퍼센트의 안지연이었습니다.
백브리핑 시간입니다. 뉴스 스토리텔러 박진규 기자와 함께하죠. 미안합니다. 네. 시작해볼까요?
괜찮습니다. 오늘은 이번에는 삽질 이렇게 키워드로 좀 뉴스를 풀어보겠습니다.
키워드가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네. 삽질. 삽질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사진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착공식 같은 거 하면 이제 기념으로 첫 삽을 뜨잖아요. 이제 그런 건데요. 어떤 거냐. 이제 북한에서 어제 김주애가 아버지 김정은과 함께 또 공식 행사에 나왔습니다. 평양 서포지구 쇠거리 건설 착공식입니다.
네.
김정은 동지께서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착공식장에 나오시자 가장 사랑하는 분과 함께 건설의 첫 삽도 뜨시며
그리고 이 사진을 자세히 보시면 긴 어른용 삽 말고 김주애 전용 맞춤 삽까지 행사장에 이렇게 준비를 했더라고요.
정말 네. 삽질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제분 김주애 이제 뭐 당연한 듯이 공식 행사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또 북한에서 연일 좀 강조해서 보도라는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김주애가 이제 작년 11월에 첫 등장을 한 이후에 어제까지 이제 7번째 공식 행사에 등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저도 여러 번 이제 전해드리긴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성격이 조금 달라서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뭐가 다르다는 거죠?
어제 이제 착공식이 김주애가 이제 처음으로 나온 경제 건설 관련 행사라는 겁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등장한 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현장이었고요. 그리고 최근 열병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군 관련 행사에만 김주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7일에는 체육행사, 그리고 어제는 이제 건설, 경제행사에 이제 참석을 한 그런 상황인 거죠.
뭐 정말 김주혜가 다양한 곳에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러면 또 다른 데 나오겠네요.
지켜봐야겠고요. 김주혜가 아직 어리고 또 공개된 지 지금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예측을 하기는 힘들지만 어쨌든 이번 달에만 김주혜가 벌써 네 번째 지금 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어떤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에 나오고 또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뭐 김주혜가 후계자다 아니다 꼭 숨겨놨다 첫째 아들 과연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뭐 이런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좀 분석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팔로우를 해주세요.
네.
두 번째 키워드 보여주시죠.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자 보시면 이제 한 달에 여섯 번 꼴이 됩니다.
한 달에 여섯 번.
네.
아 저희가 뭐 사진으로 보여줍니다만 배우 유아인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에 관한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경찰이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기록을 넘겨받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보면은 유 씨가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73번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것, 그리고 합계 투약량이 4,400ml가 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유 씨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은 식약처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식약처가 역할을 좀 한 건데요. 오유경 식약처장이 사흘 전에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식약처에서 잡은 건 유아인이 아닌 어몽식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유 씨의 본명이 어몽식이었기 때문에 어몽식을 수사해서 이제 걸러낸 것이다.
그렇죠.
이런 얘기잖아요.
식약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서 이제 평균보다 처방이 많은 의료기관과 개인 등 51건을 경찰에 넘겼고 거기에 이제 유 씨, 그러니까 어몽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에 6억 5천만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다고 하고요. 오유경 식약처장은 시스템이 굉장히 정교하게 이상 징후를 보이는 마약 처방을 잡아냈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 씨가 또 프로포폴 말고도 또 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파문이 더 커지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프로포폴에 이어서 대마 그리고 또 다른 마약 성분까지 이제 세 가지 양성 반응이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유 씨 측은 경찰 조사를 성실히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상황이죠. 유 씨는 그동안 광고 모델로도 활발히 활동을 해왔는데
네.
이제 최근에 이제 한 매장에서 급히 유 씨 얼굴만 이렇게 가린 사진이 또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마약 범죄는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 연예계까지 퍼진 마약 사태 좀 심각해 보입니다.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 잘 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맞아서 러시아가 또 한 번 대공세에 나설 수 있다 예고했었는데요.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는 매일 울리는 공습 경고가 일상이 됐다고 합니다. 주 우크라이나 한국대사관도 언제 있을지 모를 폭격에 대비 중인데요. 키이우 현장에서 홍지용 기자입니다.
갑자기 떨어진 미사일에 큰 폭발이 일어나고 길을 가던 시민 근처로 잔해가 마구 떨어집니다. 지난해 10월 키이우 시내 한복판에서 6교가 폭격당한 순간입니다.
지금 보신 다리는 키이우 시민들이 산책하는 평범한 길입니다. 그런데 러시아군은 이곳을 노려서 미사일을 쐈습니다.
당시 러시아는 크름대교 폭발을 우크라이나의 테러로 규정하고 보복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날 삼성전자 현지 법인이 입주한 키이우 시내 건물 근처에도 미사일이 떨어졌습니다. 다행히 현지 한국인 직원들은 미리 철수해 피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넉 달이 지난 지금도 유리창이 깨지고 실내가 망가진 그대로입니다. 언제 또 공습이 이어질지 몰라 복구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처럼 러시아군의 폭격은 어디를 향할지 예측이 어렵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있는 우리 국민은 교민 30여 명과 대사관 필수 인력 10여 명입니다. 모두 우리 정부 허가 아래 남은 건데 특히 한국 대사관 직원들은 교민 보호를 최우선 업무로 수행 중입니다.
하루에 한 번 매일 이제 안전 현황을 확인하고 있고 대규모 뭐 공습이 예고되거나 하면 저희가 공지를 드리면서 또 전화를 드리고
가장 두려운 건 앞으로 있을지 모를 대공세입니다.
2, 3월 대공세설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 이제 그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유류라든가 그 비상식량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도 계속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끝나지 않는 전쟁. 현장에 남은 이들은 언제 끝날지 모를 긴장감에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JTBC 홍지웅입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예능 피지컬 100의 최종 우승자 우진용 선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뉴스에 나오시니까 굉장히 긴장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런 방송은 처음이라서 네. 당연히 누구라도 긴장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목소리를 키워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좀 크게 얘기하면 긴장이 좀 풀리기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먼저 우승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딱 이제 다 끝났다. 내가 우승했구나. 네.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정말 대단한 선수들 100명이 나왔고 네. 거기서 저는 절대 1등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었던 상황이었고 이런 상황이 오니까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 천하의 피지컬 100 우승자가 이렇게 좀 약간 긴장한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제가 생소하기도 하고 처음 목표가 우승이 아니라고 하셨던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최종 5인이 남았을 때
그때? 예,
그때 첫 번째 캐스트가 그 오각 줄다리기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때 이제 그 여기서만 떨어지지 않으면 해볼만 하겠다 이 다음부터
꼴등만 하지 말자.
예, 맞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무게랑 힘으로 하는 미션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이겨내면서 이거 잘하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맨몸 운동으로 했을 때 레슬링 선수를 절대 못 이긴다 막 이런 얘기 있어가지고 좀 그쪽으로 쏠리기도 했는데 보란 듯이 이기셨어요.
레슬링 쉽지 않았죠. 네. 정말 레슬링 선수들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네. 뭐가 좀 다르던가요?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슬링 선수들이랑 다른 선수들과 했을 때 진짜 힘으로 이렇게까지 나를
그 첫 번째, 그 두 번째 미션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 미션 중에서도 네. 좀 기억에 남는 네. 진짜 힘으로 내가 밀리는 경우가 거의 없었을 텐데 본인도
네.
야 이렇게 내가 힘들다고 이런 좀 기억에 남는 퀘스트 같은 게 있을까요?
퀘스트?
네.
그 배밀기가 엄청 솔직히 진짜 힘들었어요. 처음에 움직여지지도 않으니까 진짜 이거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때 약간 아찔했나요?
그것까지는 아니었고.
그것까지는 아니지만.
힘을 합쳐서 한번 해보면.
해볼 수 있겠다.
해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팀원들과 이제 호흡을 맞춰야 하는 팀 경기도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렵기도 했을 텐데 그때는 또 어떤 생각들 좀 하셨어요? 왜냐면 같이 싸우다가 이번에 또 팀으로 싸워야 하고.
네. 저희가 이제 저희 팀이 약간 다 선수들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제 시합에 집중하는 것들이 남들보다는 좀 더 잘 맞았었고 나름대로 이렇게 추성훈 형님하고 팀이 됐는데 어렸을 적부터 원래 워낙 롤모델이셔가지고 같이 그런 운동을 같은 게임을 할 수 있었던 것 자체가 너무 행복. 했습니다.
제가 사전에 살짝 들어보니까 오늘 입고 오신 후디 티를 추성훈 씨가 선물해 주신 거라고.
네,
그래서 일부러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형님이 사주신 걸 제가 입고 왔다.
네, 워낙
그렇게
어렸을 적 롤모델.
롤모델이었다.
네.
이제 그 프로그램이 다 끝나고 보니까 좀 아쉬운 부분이나 그런 게 있을까요? 우승하셔서 사실 크게 아쉬울 건 없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모든 퀘스트 하나하나 정말 최선을 다했고 후회 없이 했기 때문에 미련에 남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미련은 없다.
네.
토르소 집에 가셔가셨어요 혹시?
되게 이게 제가 되게 갖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왜 없어졌죠?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시 제작해 주신다고. 네.
요 토르소 저 토르소잖아요.
체육관에다가 딱 해놓고 싶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약간. 전리품처럼 좀 가지고 싶었을 것 같기도 한데 안타깝네요.
제작 좀 부탁드립니다. 넷플릭스.
넷플릭스 직원분들께서 제작진분들께서 좀 보고 계시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제가 신뢰가 안 된다면 피지컬도 100 우승자이시잖아요. 즉석에서 팔씨름을 살짝.
팔씨름?
네. 힘을 제가 조금 한번 느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팔씨름.
제가 왼손잡이라서 본인의 왼손을 좀
알겠습니다.
해보실까요?
네. 좋아요. 다치실 수도 있는데.
제 그럼 살짝 한번 힘을 느껴보는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손목? 자,
손가락 세 개.
손가락 세 개.
네. 저 왼손잡이고 저는 진영 오른손, 선수는 네, 오른손잡이.
조금 더 네, 이렇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가겠습니다. 하나, 둘.
오! 아, 저,
아니, 너무.
아, 죄송해요. 이게
선생님.
아, 또 욕 먹는 거 아닌가요?
저 팔 꺾이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 제가 이렇게 과장돼서 보여드린 모습이 아니라 어, 승부 들어가자마자 뭐 남녀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가시네요?
아, 근데 저 뭐 이렇게 센 편은 아닌데
어, 네.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압도적으로 힘을 확 실으시네요.
기선제압.
제가 오른손. 어떻게 제해가 제해 처리 될 산재 처리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떻게 좀 청구해 됩니까?
아, 에, 하셔도 됩니다.
제가 하자고 했지만 하고 보니까 좀 그렇네요. 자, 이거 힘을 한번 느껴봤는데 어, 역시 또 투지에 확실히 보여주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력을 보니까 또 우리나라 스노우보드 크로스 1호 국가대표
네,
언젠가 꼭 올림픽에 출전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자주 하셨는데
아,
그렇다면 2026년 동계올림픽에서 선수 혹은 코치로 활약하는 모습을 저희가 기대해봐도 될까요?
선수는 힘들 것 같고 이제 저희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두 명이 있거든요. 남매예요. 우진, 우수빈 이렇게 그 선수들하고 약속을 했어요. 같이 나가자.
어.
지금은 체육관으로 운영 중인 게 너무 바빠서 이게 좀 정리, 이렇게 좀 안정화가 되면 꼭 그렇게 선수들하고 올림픽을 나가는 게 제 목표이긴 해요.
어, 알겠습니다. 아, 제가 짧은 시간에 얘기도 나눠보고 눈빛도 맞춰보고 팔씨름도 한번 대결해봤지만 역시나 챔피언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경기에서 김민재가 보여준 건 수비만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로 쏜 슛이 골대를 맞아 아쉽게 골을 놓치기도 하고 동료의 퇴장으로 한 명이 부족했지만 결국 무실점으로 팀의 8연승을 이끌었습니다. 문상혁 기자입니다.
전반 23분 엠폴리의 이 공격은 김민재의 헌신 하나로 지워졌습니다. 상대 공격을 강하게 압박하면서 공이 움직이는 경로를 모두 찍은 김민재는 순간 틈을 허용했다 싶었는데 가장 빠르게 달려와 공을 걷어냈습니다.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도 잘한다는 건 감독의 행동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상대 지역에서 길게 넘어온 공을 김민재가 뒤로 골키퍼에게 패스하자 아쉽다는 듯 스팔레티 감독이 두 팔을 벌립니다. 이날 10번 패스하면 9번은 성공한 김민재의 능력을 믿고 전진 패스를 요구한 겁니다. 가장 아까웠던 장면은 이 직후 나왔습니다. 코너킥 상황. 김민재가 날아올라 머리를 갖다 댔지만 골대를 맞고 튕겨나옵니다. 올 시즌 머리로만 두 골을 넣어 골 감각도 인정받은 김민재의 가치가 엿보였습니다. 수비는 더 빛났습니다. 후반 22분 왼쪽 수비수 후이가 반칙으로 퇴장당해 10명이 싸워야 하는 수적 열세에도 김민재는 두 번의 공중볼 다툼과 한 번의 태클을 모두 이겨냈습니다. 이사이 나폴리는 엠폴리의 자책골과 오시멘의 쐐기골을 더해 8연승을 달렸습니다. 경기 뒤 이탈리아 레전드 코스타 쿠르타는 김민재는 나폴리의 걸작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강한 수비를 뚫고 골대 왼쪽을 노린 왼발 중거리 슛, 상대 수비를 흐트러뜨린 날카로운 프리킥까지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빈 이강인은 크로스 11개를 올리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팀내 2위인 코스타의 6개보다 2배 가까이 되는 수치인데 다만 상대의 두 골을 내주면서 무너진 마요르카의 패배는 막지 못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사우디리그에서 뛰고 있는 호날두가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또다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사우디 진출 이후 두 번째 해트트릭인데 최근 4경기 동안 무려 8골을 넣으며 득점왕 경쟁에도 뛰어들었습니다. 유효한 기자입니다.
전반 18분. 호날두가 페널티킥을 앞두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강력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을 가릅니다. 골키퍼를 완벽하게 속인 골이었습니다. 이후 특유의 호우 세리머니를 선보인 뒤 동료들과 껴안고 기쁨을 나눕니다.
5분 뒤인 전반 23분엔 뒤쪽에서 온 동료의 땅볼 패스를 방향만 돌린 뒤 바로 왼발 슈팅을 날립니다. 골키퍼는 반응조차 하지 못했고 낮게 깔아찬 공은 그대로 골문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하지만 두 골을 넣고도 호날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전반 44분 역습 상황에서 동료의 패스를 받은 호날두가 논스톱 슈팅으로 다시 한번 상대의 골문을 엽니다. 사우디 리그 진출 이후 기록한 두 번째 해트트릭. 호날두는 자신이 리그에 완벽하게 적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출전한 4경기에서 8골과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어느새 공격 포인트도 10개나 쌓았습니다. 이 4경기에서 팀이 넣은 11골 가운데 호날두는 10골에 관여했습니다. 5경기 만에 득점왕 경쟁에 뛰어든 호날두는 프리미어리그와 라리가 등에 이어 사우디에서도 최정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호날두는 SNS에 동료들의 사진과 함께 특별한 밤이라며 아주 잘했다는 소감을 내놓았습니다. JTBC 유효한입니다.
오늘 날이 확 풀렸습니다. 주말 맞아 나들이 다녀오신 분들 많을 텐데요. 구름 한 점 없는 하늘도 참 맑았죠. 이제 매섭고 길었던 겨울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탁 트인 산책로를 걸어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또 매서운 추위로 움츠렸던 만큼 간만에 찾아온 따뜻한 날은 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진짜 봄인 것 같죠. 네, 엄청 풀려서 이제 따뜻한 봄이 곧 올 것 같습니다. 예.
가장 신난 건 아이들입니다. 연을 날리고 굴렁쇠와 투호 같은 전통 놀이도 해봅니다.
애들이 일단 마스크를 벗고 뛰어노는 모습을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고 거기에 더하기 이제 날씨가 좋으니까.
놀이공원도 북적였습니다. 줄은 길게 늘어섰고 마음껏 소리 지르고 즐겼습니다.
오랜만에 나오니까 어렸을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어렸을 때로 돌아간
지금도 어리지만.
아, 지금도 어리지만. 네. 몇 살이에요, 지금?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대.
영하로 시작했던 서울 기온은 낮 시간에 9도까지 올랐습니다. 그만큼 나들이 나온 시민들 옷차림도 가벼워졌습니다.
저 아이들도 경량 패딩 입히고 저도 얇은 패딩 입었습니다.
최근 들어 나쁨 단계까지 올랐던 미세먼지 농도도 오늘은 전국에서 보통 이상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세먼지도 없다고 해서 저도 오늘 아기 데리고 마음 편하게 나왔는데 너무 좋고 이런 날이 많지 않아가지고 되게 귀한 것 같아요.
이번 주는 전국이 낮 기온 10도 안팎으로 포근한 초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영하에 머무르면서 일교차가 크겠고 국외 미세먼지가 날아들어 공기질은 탁해지겠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뉴스룸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얼이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